7월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시는 목사님들마다 조금 예레미야서가 어렵습니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해야 하는 본문에 담긴 주제를 이미 앞에 설교자들이 몇 차례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일한 주제가 또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큐티를 하시면서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큐티를 하면 또 적용할 말씀을 읽고 적용할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앞에 이미 많은 적용점들을 적어놔서 오늘은 무엇을 적어야 될지 고민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뼛속 깊이까지 죄인이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자랑하고 금방 교만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월 초부터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저는 오랜만에 정신이 좀 번쩍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된 이후에 저에게 신앙생활을 좀 정신 차리고 해, 신앙생활 똑바로 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7월 8월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니 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전에 누가 저에게 그런 잔소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 자아가 고약해서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더 우리가 들어야 되고 유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귀와 마음에 듣기에 달콤한 소리보다는 복음의 푯대를 향해 똑바로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가 한 달 정도 더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꾸지람 잔소리가 한 달 정도 더 지속이 됩니다. 근데 무더운 이 계절에 계속 똑같은 주제가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나를 훈계하신다, 나를 가르치신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생각하며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가뭄이 찾아왔을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자연현상이 나타나서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가뭄은 단순한 자연현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비는 생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우상들은 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보관하는 기술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추면 얼마 가지 않아 모든 생명체는 살지 못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비를 주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속적인 반역과 또 패역적인 행동이 끝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것을 계속 요청하시죠. 그런데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립니다. 삶은 평안합니다. 그러자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메시지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돼버리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죠. 조금만 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되면 인간은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가뭄이 닥치자 백성들은 바로 땅바닥에 쓰러져서 울부짖는다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고통은 가난한 자들이나 재력가나 동일합니다. 물론 재력가들은 며칠 더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도 가뭄 앞에선 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재력가들이 사환들, 종들을 보내서 물을 찾게 합니다. 하지만 종들이 가져온 것은 빈 그릇뿐이었습니다. 아마 물 한 바가지에 쌀 한 가마니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었을 겁니다. 갈라지는 땅의 농부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한숨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끼를 낳아도 젖이 없어 내버리며 기진맥진하며 쓰러집니다. 가뭄이 조금만 이어지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소리를 냅니다. 하늘을 향하여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7절 앞에 보면 마치 이들이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처럼 좀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부르짖는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을 협박하는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당신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비참해지면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체면을 생각하셔야죠. 계속 이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그네처럼 우리의 고난을 본척 만척하십니까? 9절에는 조롱까지 섞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실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찌하여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는 사람처럼 초라해지셨습니까? 제 나라도 구하지 못하는 장군처럼 되셨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죽을 만큼 힘든 고통 앞에서 이들은 진심으로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당장이라도 비를 주지 않으면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협박처럼 들립니다. 이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협박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이런 이들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치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구할 때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자녀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참고 기다려주셨나요? 얼마나 많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할 것을 요청했나요? 이들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끝까지 주셨고요.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도 하셨고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아오라라고, 돌아오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은커녕 깨닫지 못하고 더 추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이용할까? 우리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것이 되네. 기도와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용만 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정말 모릅니다. 사람들 속이듯 겉만 번지르르 예배드리고 기도문을 멋있게 읊조리면 진실돼 보인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속마음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의도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멈추지 않았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많이 넘어집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서 넘어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죄악과 싸우며 넘어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악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듣지 않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겠다. 예배를 드릴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고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진심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또다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회개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들의 교묘한 회개, 그들의 교묘한 진심을 이제는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뜨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까? 이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교묘하게 선으로 위장된 욕망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속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채찍의 말씀이, 잔소리가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내 욕망, 정말 정말 교묘하게 포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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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이 내 욕망, 욕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귀해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좀 교묘하게 살다가 그래서 또 새벽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변함없이 들어야, 그래서 변함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너무 연약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기도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 아이입니다. 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 정도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행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제가 말씀하지 않으셔도 행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항상 부모를 속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아, 부모가 속았다라고 아이 때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다 알죠. 속아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잔소리를 드려야 됩니다. 잘한다 잘한다 보다 우리가 옳은 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회초리 같은 채찍 같은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약간의 두려움으로 또 잔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서 우리를 뭐 가스라이팅 시켜서 우리의 삶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범죄하기에, 조금이라도 틈만 생기면 우리는 교만하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를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마치 목자가 곁길로 양이 갈 땐 뒤에서 어떻게 하죠?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려야 하죠. 그래야 양은 앞으로 갑니다. 그래야 꼴을 먹고 물을 마시는 복된 길로 갑니다. 그 길은 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마음의 섭섭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고요.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은 은혜로,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주도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잔소리 같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복된 삶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특별히 또 오늘 출발하는 영덕 울진 선교와 오후에 출발하는 오키나와 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